구약성경 74면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자기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 중에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 중 5명이 대표로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는 패턴이 이제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요셉의 다섯 형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는 그 분위기가 사뭇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감히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나누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소개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앞에 놓인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서 다섯을 택해서 바로에게 가자 3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묻습니다. 너희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4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에서 가축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청을 올리자 이제 바로가 분부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게 할 것과 또한 그들이 목축을 잘 하거든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짐승들도 가축들도 같이 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대화가 형들과 바로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바로가 하명해서 물으면 형들이 대답을 하고 형들이 청을 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그 모든 일처리를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무적인 분위기로 딱딱하고 근엄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분명히 그 상하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보여집니다. 바로가 대화를 시작하고 질문하면 형들이 대답하고 형들이 청을 올리면 요셉이 그 명령 받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꼭 그 갑이 바로이고 을이 요셉이고 그 요셉의 형들은 병쯤 돼서 그 직접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갈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아마 야곱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으로 야곱을 모셔서 세우자 야곱이 먼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 전에 형들이 불려왔을 때에는 바로가 먼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야곱이 올라갈 때는 야곱이 먼저 왕은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축복하는 말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인사를 올리다 이런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어떻게 감히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것은 축복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바로에게 문안을 올렸다, 안부를 여쭈었다 이런 뜻일 거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족장들과 연계해서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쉽게 다른 뜻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쓰인 단어이죠. 가깝게는 야곱의 생애에서 쓰였을 때에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동안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물과 자기 처자식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구원을 풀지 않고 400명을 이끌고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간담이 녹아서 자기는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셉과 이렇게 씨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축복, 예,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와 야곱이 만났을 때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대화의 마지막에서도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도 바로는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올 때도 바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야곱의 자세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의 형들과 바로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또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당신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썼는데요.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묻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해서 나라고 자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일반 백성이 섰을 때에는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화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표현일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백성은 주종관계입니다. 왕은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의 종을 삼을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왕은 누구보다도 어른이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애굽의 최고 통치자니까 야곱이 그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당당함이 지나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위세에 눌리지 않았다기보다 굉장히 당당하고 담담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정도로 그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당당함, 그리고 이렇게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 자연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고도 말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나그네로서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늘 투쟁했던 사람이죠. 자기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경쟁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란 존재는,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그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왜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되냐면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은 나그네야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여기를 거쳐서 어딘가로 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유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그네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소유는 최소한으로 하고 언제든지 가볍게 일어나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기본 자세죠.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나그네로 묘사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이 젊었을 때의 야곱과는 다르게 굉장히 변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로 보냅니다.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는 말 그대로 소유를 쫓아 사는 삶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고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누구와도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다.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야곱이 새롭게 갖게 된 삶의 자세를 약속을 쫓아 사는 삶의 자세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을 소유지향적인 삶이었다면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약속지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유지향적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는 가치관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꺼이 싸울 수 있고 기꺼이 남을 속일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의 자세죠. 반면에 약속을 쫓아 사는 삶은 그것과는 좀 반대의 삶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더 큰 목적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철저히 약속을 주신 분에게로 옮겨져 있는, 주도권이 옮겨져 있는 삶입니다. 야곱이 살아온 13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은 이 소유와 약속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을 정련하기 위해서 도가니에 금을 넣고 금이 녹을 때까지 펄펄 열을 가하죠. 끓이죠. 그러면 비로소 금과 금 속에 숨어져 있었던 불순물들이 나뉘게 됩니다. 야곱의 그 험악한 130년의 세월은 마치 도가니에 들어가서 금이 정련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탐했고 추구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꾸고 가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자 했었던 그 소유에 대한 욕심, 환상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데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재산 분쟁에 대해서 좀 중재를 요청해 왔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소유가 풍성하면, 소유가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인생이 가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족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면 참지 못하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상태에 있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만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가축들과 재산을 맨 앞에 보내고 종들과 처자식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자기가 모아놓은 그 수많은 재산이, 그 많은 종들과 처자식들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는 400명을 이끌고 만나러 오는 형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죠.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야곱이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마침내 축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들, 비단 그런 과정뿐 아니라 그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소유를 많이 갖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전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부모에게 야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가 바딴 아람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를 찾아가 만나서 그와 씨름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입니다. 바로 앞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애굽으로 가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이끌고 올라오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셨고, 요셉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의뢰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는 자리에서 바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을 때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1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적이다, 더 확실하다, 더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과 바로는요, 모든 면에 있어서 대척점에 선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떠돌이 인생입니다. 바로는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이고 정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불안정한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사는 사람이고, 바로는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삶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 놓여져 있지만 또 그 삶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안정적인 삶이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야곱의 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하여 모두가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너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큰 권력을 가진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복을 받았을 때, 야곱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을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복을 받겠습니까? 더 이상 복을 받을 것처럼 없는 사람도 야곱이 축복하니까 복을 받더라.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중에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온 식구가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기까지 그런 어떤 한 가족이 다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그 모아놓은 양식으로 어떻게 애굽의 재정을 탄탄하게 했느냐, 어떻게 애굽의 조세법을 개정했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삽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서 식량을 사고, 가축이 떨어지자 땅을 팔고, 땅도 없게 되자 자기를 노예가 바로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것이 됩니다. 제사장들의 것만 빼고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것이 되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의 국고로 속하게 됩니다. 나라가 정말 그 이상 탄탄해질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고 안정이 되는 거죠. 왜요?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절들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과 27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 일가의 이야기, 야곱 일가가 어떻게 정착했고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러나 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라고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결과되어져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야곱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앞에 야곱이 불려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를 야곱 앞에 불러다 세우시는 겁니다. 복받게 해서 증언을 삼게 하시려고, 그것이 증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청년 시절의 야곱이었다면 아마 절대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를 무서워했고 무서워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백전노장의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 소유의 사람 야곱은 물질 앞에 소유 앞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1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새롭게 빚어진 야곱은 물질 앞에서 당당합니다. 권력 앞에서 겁내지 않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데 1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야곱이 130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만들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30년 동안이나 그와 씨름하셔서 이 모양을 만드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실수와 상실, 방황과 분노, 눈물과 한숨, 회개와 간구로 뒤범벅된 그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본문의 야곱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도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모델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독히 고집스럽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번번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구축하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그와 씨름하셔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빚었듯이 그러나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그가 한 잘한 일들이 누적이 돼서 그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 실수한 일, 실패한 일들이 범벅이 되어서 그 야곱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실수할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2012년이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만족스러운 한 해, 보람찬 한 해, 또 많이 성장한 한 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삶인가? 나는 1년 동안 뭘 했나 싶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양자 어떤 삶을 사셨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에 쌓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느끼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다 생각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창조해내십니다. 믿음은 믿는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월은 험악한 시간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영광된 바로 앞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바로를 복되게 하는 영광된 삶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간들, 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내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약속을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알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화답하는 신앙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